성경말씀 호세아 1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호세아 11장 7절에서 9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절망의 시대에 도무지 하나님께로 참된 진리로 돌이키지 않는 교회들과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시야에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이 사회가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음을 보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지 않는지를 보면서 절망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비탄을 금할 수 없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와 무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낙천적으로 바라보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게 될 때 그때 맛보게 될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를 철저하게 외면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악됨을 심각하게 느끼거나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의 타락의 모습과 죄악들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스스로 나아질 것이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자신을 맹신하는 경향과 또 맹목적인 긍정주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 심각하리만큼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이러한 자기의 처지를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아주 낙관적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매우 익숙합니다.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계속 살아가도 뭐 얼마든지 무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복음을 들으면서 계속 반복해서 주입당해도 이것에 관해서 크게 영혼이 요동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어디에서도 자신의 죄인임을 심각하게 자각할 수 있을 만큼의 강도 높은 말씀을 통한 충격이나 깨달음이 전혀 없기 때문이고 설령 그런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죄의 낙을 누리면서 지금처럼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즐겁게 여겨지기 때문에 결코 자신의 영적인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그 깊은 죄악의 침체에서 쉬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편안한 현실의 삶을 유지하는 것보다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지금보다 더 내가 나아지겠다는 그런 의지가 매우 투철하고 강력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자신의 영적인 처지에 그 비참함의 현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절망을 느낄 때 비로소 변화를 위한 결단이 이루어지고 의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이 어느 날 우리의 내면에서 심각한 자각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는 한 인간은 절대로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돌이키거나 새로워지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아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렬한 빛을 보게 되면 가장 추악한 어둠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지만 그런 빛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도 빛이라고 생각하는 이 오만하고 무지하고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빛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환한 웃음으로 엄마와 아빠가 자기를 안아주고 뺨에 뽀뽀를 하고 재미있게 놀아줄 때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끼지만 자 이제 조금 더 성장하면서 자신이 무엇인가 큰 잘못을 하였고 그래서 부모님께 처음으로 꾸중과 책망과 심지어는 매를 맞거나 벌을 받게 되었을 때 아이는 매우 당황하면서 이러한 부모님의 훈계와 책망과 체벌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나를 지금 굉장히 미워한다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무섭고 아픈 체벌과 책망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가 자기를 품에 안고는 다시는 그런 나쁜 행동을 하는 아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는 생각합니다. 아 이것도 나를 향한 엄마 아빠의 사랑이라는 것이구나. 이것도 사랑이구나. 전혀 다른 종류의 또 다른 사랑이라는 것을 아이가 차차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여러 감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즐겨 순종하고 은혜 가운데 거할 때도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고 거듭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을 때 도무지 하나님을 배울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양심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다시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렇게 죄를 범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성도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 영혼이 순수할수록에 악한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사람에게 막 폭언을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막 심장이 터질라 그러죠. 네. 엄청나게 이 마음이 두근거리고 두려움과 마음이 상하는 이런 고통을 느낍니다. 반대로 마음이 부패하고 악한 사람일수록에 그런 악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할 수밖에 없고 선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마련입니다. 순수한 마음일수록에 악을 더 크게 더 두렵게 느끼듯이 마음이 순수할수록에 더 긍휼과 자비와 인자와 사랑을 베푸는 데 신속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마음은 어떤 선도 행하지 않으며 의를 행해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도 갖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악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신 것이고 어떤 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하신 것입니다. 왜? 그분의 영혼은 지극히 순결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주님의 마음이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토록 민감하시고 그렇게 죄악으로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선과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발동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붙들어주고자 하시는 불일듯이 일어나는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향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거의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가장 깊은 마음을 자극해서 긍휼과 자비와 연민과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징계하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벌하실 때의 마음은 모든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들 때의 마음과 결코 다르지 않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주님의 징계를 초래합니다. 징계가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고통스러워도 치료를 받아야 되듯이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기 위한 과정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아끼기 때문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여도 그 죄를 지은 하나님의 자녀를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고치는 과정을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비록 괴로움과 고통을 겪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고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호세아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거의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주 755년에서 715년경으로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한 이후에 급격히 타락하여서 쇠락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의 통치를 통해서 국토가 매우 크게 확장이 되고 있었고 경제는 아주 부강했고 막강한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북이스라엘이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여로보암 왕이 죽은 이후에 불과 30년 동안 6명이나 왕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급격히 혼란에 빠지게 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쿠데타가 일어나고 암살이 일어나고 친애굽 정책과 친아수르 정책이 교차되면서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불안한 외교 정세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기도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외세에 더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것을 영적인 가늠이다 라고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호세아 선지자가 가장 강력하게 비판한 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바알을 의지하면서 풍년과 다산과 부를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멸망을 앞두고 있던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음탕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려운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절절히 드러내 보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호세아 전편에 흐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7절에 그리고 나의 백성은 나를 떠나는 배교에 매달려 있다. 사람들이 그를 지극히 높으신 분께로 부르지만 함께 그를 높이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를 보고 계셨습니다. 끝끝내 그들은 내게서 멀어져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러가나니라는 말은 매달리다, 집착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한 번만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에 매달리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줄도 모를 만큼 심각한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엘리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모스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그들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에 일어나 응답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부르셨고 그들에게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모두 귀를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만큼 완악하고 돌처럼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라고 했을 때 신속하게 돌아오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금방 돌이켜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는 사람들, 듣지 않는 사람들,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그 영혼의 상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자들도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멸망을 앞두고 그토록 하나님의 종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해도 끝끝내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무감각한 영혼의 죽은 상태 속에서 무사안일에 빠져있는 이런 모습이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멸망이 임박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그들의 영혼과 너무도 닮아있단 말입니다. 나라는 잘 먹고 잘 삽니다.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썩었단 말입니다. 주의 종들이 아무리 외쳐도 응답하지 않는 시대의 백성들, 성경은 그들의 마지막이 멸망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어찌 내가 너를 내어주겠느냐, 에브라임아. 어찌 내가 너를 넘겨주겠느냐, 이스라엘아. 어찌 내가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겠느냐, 어찌 내가 너를 스보임처럼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뒤집힌다. 나의 긍휼들이 함께 뜨겁게 끌어오른다. 라고 직역이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7절과 8절을 잘 대비해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질적인 반항과 불순종과 배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단 한 절 사이에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의 말씀과 전혀 다른 분위기에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이시는 성경의 말씀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돌이킬 줄 모르는 이 목이 굳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의 깊은 곳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연민과 동정과 긍휼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야곱은 임종 직전에 장자인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더 큰 민족을 결과적으로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 가운데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장자, 실제적인 장자 지파가 에브라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이름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을 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절대로 나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잿더미가 되어버린 멸망한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내가 두지 않겠다라는 의미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 행한 모든 죄악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 불타서 잿더미가 되어도 시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이라는 채찍으로 징계하실지라도 이것입니다.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뒤집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이 신인 동역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감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표현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라는 표현의 원래 의미는 창자가 뜨거워졌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사람의 영혼이 심장이 아니라 창자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깊은 곳으로부터 긍휼이 끌어오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 깊은 속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이 끌어오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감정도 없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토록 세밀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죄를 지어서 멸망을 당하게 될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분노와 지엄하심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돌이켜져서 끌어오르는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백성을 바라보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깊으신 마음은 오늘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쾌락과 죄악에 젖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중심에서부터 끌어오르고 있는 긍휼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모든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악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에도 두려운 진노와 감당할 수 없는 징벌만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불타오르는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멸망을 향해서 내달리고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 맹렬한 분노를 실행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시 에브라임을 멸하러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이다. 나는 진노 가운데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이토록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않겠다.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람인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돌이키지 않는 죄를 보셨을 때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싹 쓸어버려야 된다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엄한 공의와 심판을 나타내셔야 된다고 인간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같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예측을 할 수 있거나 그 예측을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본성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다. 그렇게 죄악의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진 인생들을 향해서조차도 하나님은 한없는 연민과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계신 아버지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진노하시는 순간조차도 그 마음 이면에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한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죄와 타락 아래에 있는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께 등을 지고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충분히 창세 전부터 충분히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나 보십시오. 나는 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자다.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다. 그 말은 하나님은 변치 않는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오늘의 우리는 이토록 추악하고 죄악을 절대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는 아무리 봐도, 아무리 뜯어봐도 소망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아들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꺼이 우리 안에 계속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시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창세 전에 우리와 하신 그 언약을 영원히 지켜나가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감동적이고 감격적이지만 이 우상 숭배의 영적인 간음과 배도의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감정을 기록하고 있는 이 호세아의 이 성경의 진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바로 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는 이 나라에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이 약속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오늘도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대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은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도록 똑똑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잊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는 영원히 심판을 받거나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우리가 피할 수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서조차도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의 대상으로 반드시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고 회복의 은총을 누릴 자들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이 흑암의 시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의 불을 밝힐 마음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행하십니다. 그 모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더 정결하게 다듬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하심만으로 결코 우리를 대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힘주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허구한 날 화만 냅니다. 그러면 무섭습니다. 항상 화만 내는 아버지, 아니 어떤 자녀가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가까이 다가가겠습니까? 우리가 잘못을 반복했을 때 때로 매를 들어서 엄하게 책망하고 야단도 치시지만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들은 들었던 매를 집어던지고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품에 꼭 안아주지 않습니까? 세상 인자한 얼굴로 다시 그 자녀를 향한 넘치는 사랑을 보이고 그 자녀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자녀를 향해 지극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까? 왜?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고 쉬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보다는 언제나 나를 기쁘게 함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만 언제나 열심일 뿐인 존재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신 한없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신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내 돌이키지 못할 만큼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우리를 치시지만 다시 싸매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진노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실지라도 결국은 인자하신 웃음으로 그리고 다함이 없는 사랑과 긍휼로 다시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죄악을 범하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이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부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로 이 땅의 교회들이 돌이킬 수 있기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감격적인 말씀에 위로를 얻으면서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새 힘과 위로를 허락해 주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